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승객 55명과 승무원 7명 등 61명을 태우고 운항 중이던 이집트 여객기가 괴한의 폭파 위협을 받고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에 불시착했습니다. 세리프 파티 이집트 민간항공청장은 납치범과의 협상을 통해 7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자 전원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는 아직 승무원 4명과 승객 3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치 여객기는 당초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도 카이로로 운항할 예정이었습니다. 납치범은 자신이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티 항공청장은 그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키프로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세이페딘 무스타파란 이름의 납치범이 키프로스 국적 전처와의 갈등 문제로 이번 일을 벌였다고 보도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 10명이 이슬람 반군들에 의해 필리핀 남부 지역에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지난주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예인선으로 석탄 바지선을 인도하던 중 억류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예인선 선주가 지난 주말 이슬람 반군 단체 아부 사야프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몸값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각종 폭탄 테러와 납치, 참수 등으로 악명 높은 단체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인도네시아 예인선을 회수한 상태이며 납치범들은 아직 석탄 바지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발생한 벨기에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유럽 내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 대한 테러는 정보와 국가안보 절차와 관련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번 테러 조사와 관련해 벨기에 당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연방검찰은 어제 유력한 테러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 한 명을 더 이상 구금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개막하는 해안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정상들과 북한 핵 문제를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동맹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특히 고체 연료 로켓 실험과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베트남군은 교류와 소통, 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중국 국방부장이 말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창완 치안 중국 국방부장은 어제 응웬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측은 과거 양국 지도자들인 마오쩌둥과 호치민이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창 부장은 양국군이 유엔 평화 유지와 군사학 연구, 방위산업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 함대 사령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방문자센터에서 어제 한 남성이 검색 과정 중 총기로 경찰을 겨냥하다 대응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테네시주 출신의 레리 도슨 씨로 확인된 이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의 사건은 단순 범죄 행위 이외에 다른 혐의를 추정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슨 씨 사건 직후 의회 건물을 일시 폐쇄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방문자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들이 워싱턴에서 연쇄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를 협의한다고 백악관과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 보고서가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전 대북 특사는 북한 핵물질 추가 생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uld you do a deal in which the North Koreans say we will end our nuclear weapons?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들이 핵 안보 정상 회의가 열리는 워싱턴에서 양자 또는 3자 간 연쇄 회동을 갖고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뒤 네 정상들의 첫 회동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도 개최합니다. 한국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대북 독자지재 공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선 북핵 위협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입니다.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암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연합해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결의안 2270호에서 나타난 제재가 제대로 실행되고 또 그 빈틈을 한미일이 양자 다자 제재를 통해서 메워나가는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전략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소통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려면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과 평화협정의 병행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세 그룹의 얘기가 서로 다 다를 때 한중이 만나서 이런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31일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업무 만찬에서 핵테러 위협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시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끊임없이 핵 위협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키워왔다며 미국은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 4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신형 방사포 5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 품목이 북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철광석과 석탄, 금, 티타늄, 히토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7개 품목들의 수출액은 15억 200만 달러로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33억 4,400만 달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수출액도 절반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보고서를 낸 한국무역협회 측은 유엔의 각국 수출입 데이터를 조사해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석탄 수출이 있고 뭐 총 수출에서 이제 45% 정도가 제재 품목이니까 당장 그게 이제 정확히 다 이행이 된다고 하면 수출권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화 수입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11억 4,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철광석과 철강은 각각 2억 2,100만 달러와 1억 3,200만 달러로 비중은 각각 7%와 4%였습니다. 금과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 실적은 각각 전체 1% 미만이었으며 히토류는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엔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지난 2010년에서 2014년엔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이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된 겁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죠. 중국 쪽에. 90% 정도까지. 그러면 중국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광물 수출을 제재하는 게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이니까 그게 광물 수출이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 수출하는 거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건데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것인가가 향후 관건이죠.
또한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항공유의 경우 북한은 연간 1억 390만 달러 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 40억 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지만 항공유 수입을 제지함으로써 전투기 운영 등 북한의 군사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 속에 북한 내부에선 제2차 고난의 행군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대북 제재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의 최강의 힘이라는 정론을 통해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노동신문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 이후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극단적인 위기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보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이제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주민 결속 그리고 준비 그런 것들을 이제 예견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정신적으로 각오하고 물질적으로도 이제 사전 준비하고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
북한 당국은 정책과 비전 등 주요 현안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해왔으며 그중 정론은 노동신문의 글 중 가장 비중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며 각 당사국이 현 정세 아래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과 언사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용 외무상은 어제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 군의 대응 체제를 선제 공격 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수준의 합의라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이라도 막겠다는 협상은 일리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가 제시한 북한과의 핵합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닌 핵 프로그램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ould you do a deal in which the North Koreans say we will end our nuclear weapons program, so there'll be no reprocessing plants?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폐기해 핵물질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의 일부만을 넘기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8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전체 보유량 가운데 얼마만큼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넘기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핵 프로그램 가동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대표로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아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는 이처럼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위협 해소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언했습니다.
If the perfect verification is impossible, then should we give up the objective of sort of a threat reduction? Probably no.
핵 전문가인 아키야마 교수는 철저한 검증의 부재를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메워야 한다며 100% 비핵화가 어렵더라도 해당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준수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갈루치 전 특사는 당사국들 간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한 북핵협상에 몇 개 나라가 참여해야 하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 modality for these talks has never been particularly important in my mind, provided consultations are close and continuing.
6자 회담장에 배석하는 수많은 참석자들 간의 논의보다 당사국들의 개별 회동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과도 밀접히 공조한다면 미북 간 양자 대화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이 이례적으로 탈북자의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긴 투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조찬양 씨의 사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섞고 살았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 우리 자식들은 이런 데서 살게 할 수 없다. 아빠가 1차로 먼저 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먼저 가게 되고 제가 남았을 때는 18살, 네, 그때였어요.
추 씨는 자신이 북한에 남으면 가족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생활은 쉽지 않았다고 주 씨는 밝혔습니다. 보위부의 끊임없는 감시가 계속됐고 특히 몇 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주 씨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주 씨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정말 자식을 두고 왔다는 그런 고통은 뭐 어디 다른 데다가 비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밥도 뭐 대한민국의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게 맛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잠도 자도 발편잠 못 자고 악몽에서 헤매지요.
주 씨는 마침내 2010년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만강을 헤엄쳐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주 씨는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돼 처형될 위험 속에서 태국으로 건너간 뒤 한국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 씨는 가족들을 만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막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 목소리도 들리고 동생들 목소리도 들리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이게 막 꿈 같아서 눈을 딱 뜨면 무엇이 막 깰 것 같은 그런 거.
서울에 정착한 이후 새로운 자유와 문화에 적응하기 바빴던 주 씨는 이제는 TV 출연과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몰래 목숨을 걸고 자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지금도 북한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의 박석길 국장은 주 씨의 노력은 탈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She's helping South Korean even international audiences understand a lot more than we used to about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해하는 데 주 씨의 그 같은 노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씨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를 깨닫고 우리 한민족이 지금 분단돼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향해서 이렇게 힘내서 올 수 있도록 푸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유엔 내에서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설치와 COI 최종 보고서 발표,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 개소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 매체들은 몰타의 의류 공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해 유럽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타 사회부의 류번 시버레스 소비자 시민자유국 공보 담당관은 28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버레스 담당관은 몰타 산업관계부가 현재 북한 노동자 착취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초기 조사 결과 노동 착취 등 부정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버레스 담당관은 하지만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적법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몰타에서 일하는 북한인들은 총 5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의 인권단체들과 일부 언론 매체들은 몰타 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독일 최대 공영방송인 ARD는 특히 지난 1월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이 2주에 하루만 휴식하며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임금은 유럽연합이 의무화한 월 최저임금 700유로의 10분의 1에 불과한 75유로, 미화로 81달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몰타인들의 하루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고 노동시간은 유럽연합이 규정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48시간보다 두 배나 많다는 겁니다. 독일 출신의 토마스 핸델 유럽의회 고용사회복지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에서 유럽연합 담당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핸델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런 식의 노동 착취는 충격적이며 유럽연합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핸델 위원장 측 프랭크 푸시카레프 비서실장은 지난주 VOA에 아직 유럽연합 담당 기구들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푸시카레프 실장은 그러나 핸델 위원장의 성명과 소환 발송 이후 유럽의 여러 연구소들과 인권단체들이 몰타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예와 강제 노동은 유럽연합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국가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법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유럽의회가 매우 긴밀히 주시하며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몰타내 북한 외화벌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의류공장과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타 최대 일간신문인 타임스 오브 몰타는 지난 4일 몰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 36명이 중국계 의류업체인 레저 클로딩에서 일하고 나머지 인력은 다른 5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저 클로딩 관계자는 이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 환경에 행복해하고 있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이 업체 책임자들이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로부터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 지불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저 클로딩은 중국 다국적 업체인 CICT 계열사로 유럽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몰타인 등 200명이 몰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르츠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5-6만 명에 달하는 북한 외화벌인 노동자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 16일 발표한 새 행정명령 13,722호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그리고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책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평양의 택시 실태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1,500여 대의 택시가 홀짝제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평양 시민과 택시를 합승한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신화망은 25일 북한에서 택시를 타는 경험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화망은 평양에 1,500대가 넘는 택시가 2부제로 운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순 아래,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순 아래 운행되는 것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평양의 택시 2부제는 택시 수가 많아 빈차가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난 2014년 상반기에 도입됐습니다. 신화망은 평양의 택시 차종이 대부분 중국산 BRD이며 색깔은 노란색과 초록색 조합, 노란색과 빨간색 조합, 파란색과 회색 조합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 요금은 첫 2km까지 미화 $2이고 이후 1km당 56센트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밤 9시 이후에는 요금이 2배라고 덧붙였습니다. 요금은 달러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북한 원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시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고 호텔이나 주요 교차로에도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고 신화망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아무 도로변에나 택시를 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망 기자는 평양에서 직접 택시에 탑승한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택시가 모인다는 김일성 종합대학 후문에서 20분 이상 손을 흔들어 겨우 한 대를 잡았습니다. 짝수날이었지만 홀수 번호판이었고 택시 안에는 이미 남성 승객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평양 개선문까지 간다는 기자와 그의 일행 3명을 모두 택시에 태웠습니다. 요금 표시기계는 작동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신화망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원래 15년간 트럭을 운전하다 국가의 명령으로 택시기사가 됐다며 월급이나 하루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또 자신의 택시는 고려항공이 운영하는 약 150대의 택시 중 하나로 홀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라만 기자는 홀짝제 시행 이후 평양을 오가는 택시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많은 경우 택시가 한 대 서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어 택시를 타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택시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평양에서 홀짝제로 운행하고 있다고 2월에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초부터 지시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평양의 차량 2부제의 예외는 정부 고위급 인사의 차량과 군용차, 외국인 차량, 버스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홍콩의 교역액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대북 수출은 2013년 이래 매년 크게 줄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홍콩의 대북한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홍콩 무역발전국 자료를 집계한 결과 홍콩의 지난해 대북한 무역액은 미화 648만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40.4% 줄어들었습니다. 홍콩과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13년 이래 계속 크게 줄고 있습니다.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의 대북 수출액은 약 480만 달러, 수입액은 약 160만 달러로 각각 37.7%와 47.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홍콩의 대북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2014년에 많이 수출했던 일반 차량과 전자기기의 판매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입니다. 홍콩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았던 건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놓은 담배인 권련으로 총 28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담배 가운데 권련이 아닌 고급형 시가는 유엔과 미국 정부가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홍콩의 대북 수출 2위 품목은 보일러 기계류로 재작년에 비해 81.3% 늘어난 8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전자기기는 수출액이 2014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액 가운데 4.3%를 점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대북 수입 분야에서는 귀금속 수입이 크게 줄었고 종이 판지와 어패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트라 집계 결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가운데 1위는 종이 판지였습니다. 2014년에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수입액이 적었지만 지난해엔 58만 9천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 대북 수입 2위 품목은 귀금속으로 약 46만 달러를 기록했고 어패류가 약 36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어패류는 재작년 대비 수입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트라는 지난해 홍콩의 대북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은 2014년에 수입 1위를 기록했던 귀금속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대북 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영양과 보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보건 사업에 각각 미화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 1일 이같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사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5년부터 지난 11년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미화 2,1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160만 달러를 지원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세프에 55만 달러를 지원해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13,000여 명을 치료하고 490만여 명에게 필수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공장에서 영양 강화 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케버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23일 현재 모금액은 1억 21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도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에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85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올해 초부터 25일 현재까지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1,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쓰레기 수집을 통해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25년 동안 북한 쓰레기를 수집해온 미야스카 도시오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68살의 미야스카 도시오 교수는 일본 도쿄 변두리의 사무실에 다양한 북한산 잡화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쓰레기 더미를 파헤쳐 찾아낸 것들로 도자기, 장난감, 담뱃갑, 2013년 달력, 진귀한 책들, 미용기구, 햄버거 포장지, 대동강 맥주, 여자 속옷 등 다양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3일 미야스카 교수를 소개하며 그의 수집물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에 대한 단서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식량 배급표는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난을 보여주고 여러 다른 품질의 담뱃갑은 북한의 형편이 다른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의 야마나시 가쿠인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미야스카 교수는 1991년 평양을 처음 방문하면서 북한 쓰레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방문 당시 북한 당국이 허락한 장소만 방문하는 데 지친 미야스카 교수는 새벽에 호텔을 몰래 빠져나와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낮에는 깨끗했던 거리에 담배꽁초와 빈 상자가 굴러다녔습니다. 이런 쓰레기에서 인류학적 가치를 느낀 미야스카 교수는 쓰레기를 더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모습은 쓰레기 안에 담겨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야스카 교수는 방북 당시 전화번호부를 입수하려 했는데 한국어를 구사하는 일본 교수에 대해서 가뜩이나 의심을 품고 있던 북한 당국자들은 이를 계기로 그의 방북을 금지했습니다. 미야스카 교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92년부터 북중 국경지대를 47차례 방문해 정보와 쓰레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중개인들을 고용해 북한 쓰레기들을 중국으로 빼오기도 했습니다.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전화번호부도 $2,000를 지불하고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중국 군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구금돼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야스카 교수는 그럼에도 또다시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연구자들이 성지순례하듯 미야스카 교수의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오사카 간사이대학의 이영화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야스카 교수는 괴짜이지만 발품에 토대를 두고 있는 그의 정보와 분석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스카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책을 10권 출간했고 최신 북한 쓰레기 수집물을 공개하는 강연회도 열고 있습니다. 미야스카 교수의 꿈은 언젠가 자신의 수집물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여는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인천 세관에서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산 물품이 대부분 중국 등 제3국 생산품으로 위장돼 반입되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원산지 확인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또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주관으로 관세청과 경찰청 등 10여 개 기관의 과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가 탈북자 구출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가 지난 26일 중국 내 탈북자 구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탈북자 구출을 위한 1일 찻집입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의 한인 음악 카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오전부터 한국의 유행가 노랫가락 대신 한국 통일부가 제작한 한반도 통일 관련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올해 행사는 탈북자와의 만남, 북한 문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기금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장소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워싱턴 민주평통 샌디양 차세대 분과 위원장입니다.
다들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7080 세대의 그 음악과 북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라이브 음악 그런 분위기로 행사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색깔로 갔다.
양 위원장은 행사 준비 기간 동안 표를 팔며 지난 2014년 행사 때보다 한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그냥 문명으로 한 명을 구출하는데 도네이션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선뜻 그 금액을 도네이션을 해주셨고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나면서 취지와 활동과 왜 이게 중요한 건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평통 자문위원들이 발품을 팔며 홍보한 덕에 이날 100여 명의 한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한인들은 평통 자문위원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만들고 음식을 나르는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나눴고 행사장을 찾은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로부터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You all are having a good time today. You know, think about all the people out there that don't have the freedom that we are.
이를 찻집을 찾은 마크 장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 탈북자들은 목숨을 건다며 민주평통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지미리 메릴랜드주 소수계 행정장관은 인권은 하늘에서 주어진 권리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그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학조 참사관은 미국 내 한인들의 이 같은 활동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통일입니다. 저희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사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통일이라는 이슈 하나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지금 착실히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탈북민 이미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잘 정착들 하고 계시고요. 뭐 국회의원으로 해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조명철 의원도 나오시고 여러 곳곳에서 사회에서 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가고 결국은 나중에 통일을 위한 진정한 우리의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김참사관은 VOA에 대사관과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이 상호 보탬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에서 영어와 직업 훈련을 제공했던 미국의 민간단체 평화봉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직 평화봉사단 회원들의 모임인 한국인의 친구 낸시 켈리 회장입니다. 북한 난민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한인들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지고 전 세계 난민 구호활동도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상대학교 정치학과 재학생은 탈북자 문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의 탈북자 구출 1일 찻집 행사의 올해 목표 금액은 탈북자 5명을 구출할 수 있는 만 달러였는데요. 평통 측은 목표 금액이 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같은 행사를 열었던 민주평통 워싱턴 지부는 당시 수익금을 한국 내 탈북자 구출 비영리 단체인 나우에 전달했고 이 단체는 이 자금으로 4명의 탈북자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전체회의 방문 시 역시 나우에 전달됩니다.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지난 2014년 민주평통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구출된 4명의 탈북자가 지금은 대학생이 됐고 평통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잘 정착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지 대표는 그러면서 해외 한인들의 이런 활동이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은 이제 곧 올 것인데 그때 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정말 국제사회가 우리 한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들은 남이 아니었고 우리 형제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중요하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왔다는 사실이 한반도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편 지 대표는 나우 설립 이후 140명 그리고 지난해에만 65명의 탈북자를 구출해 한국에 입국시켰고 현재는 민주평통의 기금까지 합해 25명의 탈북자를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대표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이 구출 대상 1순위라며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탈북자들을 색출해 강제 북송하고 있어 중국 내 탈북자 구출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기업에 현대판 음서제가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우선 이 음서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고려시대 때 있었던 관직 세습 제도입니다.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등 고관들 사이에서 그 아들이나 손자가 관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음서제인데요. 한국 고용노동부가 주요 기업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현대판 음서제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정년 퇴직을 했거나 노조 조합원을 했던 사람이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특정 직장에서 정년 퇴직했거나 노동조합 소속이었다면 그 자녀가 보다 쉽게 그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한국 언론에서는 고용 세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노조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 한 2,76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각 사업장의 그 단체 협약 실태 문서를 살펴보니까 업무상 사고를 당했거나 사망한 직원의 자녀 또는 그 다른 가족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 500곳 정도가 됐고요.
네.
정년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도 440여 곳. 장기 근속자의 자녀나 노조 추천자에 대해서 우선 특별 채용을 한 사업장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들에게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꿈의 직장인데요. 이 한국의 대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런 그 고용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800년, 900년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옛적의 귀족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를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는 사회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나 가족의 직장이 또 능력에 따라서 자식의 그 사회생활 출발이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니까 소외감이 든다. 박탈감이 느껴진다. 대기업 노조에 좀 적개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한국 사회에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 수저 색깔론이 유행하고 있던데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그 미래, 그 출발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흑수저인 나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 2010년에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의 특채가 돼서 또 문제가 됐었고요. 국회의원의 자녀가 변호사 취업을 할 때 특혜가 주어져서 이게 문제가 돼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적지 않은 수의 기업에서 이런 그 자녀와 가족에 대한 특혜 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한국 노동계 전반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본 그 한국 네티즌들 기사 뒤에다가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자유 경쟁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은밀하게 부활된 특권 대물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를 받은 노동계에서는 조사 대상인 그 단체 협약 속의 관련 조항은 그냥 문서화된 것에 불과하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게잡이 철이 곧 시작이 되는군요. 한국 최대 꽃게잡이 어장인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대보다는 걱정으로 꽃게잡이 철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꽃게잡이 어부들의 1년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 꽃게잡이가 아무래도 예년 같지 않을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바다로 출항했다가 돌아올 때는 만선을 기대하는 것이 모든 어부들의 마음일 텐데요.
네.
올해 연평어장의 꽃게잡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30%가 줄어들고 예년으로 보자면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네,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참 걱정이 크겠는데 왜 그런 예상이 나오는 건가요?
꽃게 그 자원량과 수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국립수산과학원이 꽃게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부터 바닷물을 떠서 그 깨알 같은 새끼수까지 세면서 추적을 한 결과인데요.
네.
올해 인천 해역에 예상되는 꽃게 어획량 1,400톤에서 1,900톤 정도. 그래서 지난해보다 30% 정도 최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요. 보통은 한 해 그 2만 5천 톤 정도를 잡아줘야 평년작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30% 줄었고 올해 다시 30%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연평 꽃게잡이 어민들은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연평 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큰 꽃게들을 포획해가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네.
줄어든 어획량에 꽃게값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그 밥상 위에 꽃게가 올라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주비들의 걱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알배기 꽃게 한 마리에 올해는 한 그 $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싼 꽃게 음식이 되겠네요. 그런데 꽃게잡이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4월 1일부터입니다. 덕적도 서쪽은 뭐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평어장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구를 설치하려는 그 꽃게잡이 배들이 연평도 인근 어장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도 한 그 30척 정도의 선박들이 그 800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연평 어장으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류와 함께 걱정을 안고 나선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주위에 한국 해경 특공대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선 출항의 해경 특공대, 이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이어졌고 개성공단도 폐쇄되면서 남북한의 그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인천 해경에서는 지난 17일 꽃게잡이 조업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도 실시했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모기 기피제, 살충제 판매량이 껑충 뛰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여름처럼 되어야 많아지는 이 모기 기피제, 살충제 판매량이 지금 껑충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그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는 소식 이후에 보여지는 그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네.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요즘 같은 때 이 모기 방지 제품의 비수기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이 제품을 좀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기 기피제는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살충제는 말 그대로 모기나 벌레를 죽게 하는 제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입하는 가장 대중적인 것이 그동안은 그 스프레이식 살충제 그리고 모기 향이었습니다. 산이나 들,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 또 모기가 좀 더 많은 도시보다는 그 시골 지역이 훨씬 모기나 벌레가 많은데 이곳에서 뭐 밖에 외출할 때 옷이나 피부에 이렇게 기피제를 뿌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 한국 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모기 기피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관련 제품 판매량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임산부들. 요즘에는 꼭 갖추어야 할 필수품으로 이 모기 기피제를 선택하고 있다는데요. 제약회사마다 관련 새 제품을 출시했다. 이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기에 물리지 않고 또 지카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계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중동 관련 뉴스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올해 초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국교 단절을 선언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두 개 종파 순위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